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 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여기에 사실은 다섯 개의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한 거거든요. Amazing하고 서프라이즈한 것이 이 53장 1절부터 이제 9절 사이에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열왕들이, 열국의 왕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자막 있어요. 요약해 놓은 거. 조금만 더 가면, 예,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예, 지난주에 설교 요약 이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인간의 비정함과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종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이 희생을 당한 게 인간 때문에 그랬는데 질병과 고통을 짊어진다고 했고 고난을 당하시는 종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놀랬던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두 가지의 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가지의 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는 일은 뭔가 하면 그 고난받는 종이 완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대충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큰 자녀가, 장성한 자녀들이 뭐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좀 있는 자녀들이 달달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용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용돈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용돈을 받으면 나가서 자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우리 딸이 시계도 사줬어, 뭐 이런다든가 전화기를 괜히 열어가지고 폈다 껐다 하면서 그 전화기 세 권에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해줘서,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면 어휴 효자네, 효녀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용돈을 주고 아무리 전화기를 세 권을 사줘도 완벽한 효자는 아니지요. 보통 효자, 효녀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을 우리는 효자, 효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짜증 한 번도 안 낸 효녀 있을까요? 큰 소리 내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짜증난 자녀들이 있다. 우리도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그와 같이 놀랐는데 하나를 먼저 보면 그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제는 펴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처럼 잠깐만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대조를 해야 돼요. 6절과 7절을 대조를 하는데 6절에서는 우리가 강조되어 있고요. 우리가 강조되어 있고 7절에서는 그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는 누군가 하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6절의 우리와 7절에 있는 고난받는 종이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둘 다 양으로 비유를 해요. 양으로 비유를 하는데 6절에서 우리에게 비유되는 그 양은 어떤 양인가 하면 제멋대로 가는 양이에요. 자기 멋대로 가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7절에서 그 고난받는 종도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7절에서 이 양은 잠잠히 있는 양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차이점이 그렇게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와 비교되어 있는 양과 고난받는 종으로 비유되어 있는 양의 공통점이 뭔가면 어리석다예요. 고난받는 종도 양으로 비유했는데 어리석대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리석긴 어리석은데 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지멋대로 가요. 그런데 7절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그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잠잠히 끌려가요. 그런 차이가 6절과 7절 속에서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에 비유되어 있는 것이 양인데 저는 뭐 또 동물학자도 아니고 동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양과 관련돼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신학교 때부터 이제 양과 관련돼 있는 문헌이나 예화나 뭐 아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양이 그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면 쉽게 잘못된 길로 따라가요. 그 정도로 어리석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6절에서 나오는 우리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의 이런 그 어리석음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리석다 보니까 남들이 끌고 가니까 이렇게 끌려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려. 왜 이렇게 죄 짓는 자리는 재밌어요? 유혹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은 왜 이렇게 그 짜릿짜릿한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좋아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떨 때는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 그런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짜릿짜릿해서 들어갔어요. 남들의 손에 이끌려서 뭐 도박이든 술이든 뭐든 간에 그런 중독의 첫걸음을 뒤졌는데 나중에는 누가 나 보든지 안 보든지 아주 떳떳하게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 이 종도 양과 더불어서 비유를 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했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곤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횡포를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비천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마치 어리석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구약에서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맨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죠. 물론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지고 갔어요. 아무튼 대표적으로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내가 지은 그 죄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transfer 하는 거죠. imputating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면 그 제단 위에 그 짐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거죠. 내장이 다 끄집어내어 있는 거죠. 피는 다 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은 나,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양 한 마리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고난받는 종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짊어지어 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 말 뜻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제단으로 올라가는 희생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종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다시 가보세요. 그가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그 말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무슨 뭘 잘못했길래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팔 걷어붙이고 아니면 웃통 벗고 하나님 한판 해봅시다 라고 덤벼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종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 읽을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 아들이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알면서도 내 아들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당할지를 알면서도 내 아들을 내어 던져주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 던져지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다시 완벽하게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정죄를 받는 종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강압적으로 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강압적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강압적으로 끌려갔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붙잡히셨잖아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붙잡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제사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한밤중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밤중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재판한 거잖아요. 재판을 하면서 거기서 죄명이 나왔어요. 죄명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억지로 증인들도 갖다 놓고 그랬지만 거기서 그냥 모든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려갔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손까지 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해서 억울해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다가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강압적인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세 번째로 놀랬던 사건인 거예요. 네 번째로 놀란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후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반문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8절 중간에 보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장가도 안 갔는데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가도 안 갔는데 아이도 없는데 어머 예수님 저렇게 죽으면 대가 끊어지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대가 끊어졌어요? 아니요, 안 끊어졌어요. 물론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창대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제거당했다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대 독자인데 그 4대 독자가 딸도 못 낳았어요? 아들도 못 낳았어요? 아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 어떻게 저 집은 대가 끊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아들도 못 낳았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 저 집은 끝장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저 예수의 후손은 끝장났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놀라는 사건이 생겼죠.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놀라는 사건은 지금 2026년도에 전 세계에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창대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놀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다섯 번째가에 제일 크게 놀라는 사건이에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 해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 9절 말씀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어요. 아 근데 이 부분은 번역을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와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거기를 가지고 그냥 잘 못하지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뒷부분이 앞으로 가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만들었고 그의 묘실을 부자들과 함께 만들었으나 이게 앞에 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뒷부분에 와 있거든요. 이게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더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이게 조금 더 가슴에 저한테는 와 닿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 여기서의 악인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정도의 악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경스러운 사람들을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내리는 게 뭐냐면 나무에 매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표현은 강도라고 했지만 이 강도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냥 능지처참을 해도 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옆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또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못 박히셨고 나무에 매달리시면서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행악하는 사람이라고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spotless, 한 점의 흠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못 박혔고 저주받는 나무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땠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뭐라 무슨 언덕이라고 합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서 해골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해골들이 무덤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연고도 없고 아주 악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다 내려다가 공동배장시키는 데예요. 죽으면 그냥 갖다가 던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석회가루 한번 쭉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또 갈보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고요.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해골의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악한 자로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셨어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부자가 이때 당시 이사야서를 썼을 때 당시는 누구인지는 몰랐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 무덤을 내어줬는데 당시에 무덤 그 장례 문화가 이게 굴 같은 것을 사요. 동굴 같은 것을 사면 거기에 할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라고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셔서 한국에 갔더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저희 가족 묘지 자리가 그 자리 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작은 어머니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크게 봉분을 쌓고 그냥 이제 매장을 이렇게 하관을 할 때 뚜껑을 쫙 열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 보니까 할아버지 유골이 이제 항아리에 있고 할머니 유골 있고 작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작은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저희 어머니를 또 이제 넣고. 저도 잘하면 거기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처럼 하고 뚜껑을 덮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덤 하나를 새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 거를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억울하셨을 텐데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지도 않았다. 내가 하늘에 명령을 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빌라도하며 가야바하며 다 싹 쓸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안 불렀잖아요. 그런 권력을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나 예수,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매장을 당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짧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부활의 흔적을 남기신 겁니다. 부자의 묘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해골의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시신이 그냥 공동묘지로 던져질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설령 부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고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이고 그리고 큰 돌문으로 막았고 거기에 봉인을 했고 거기에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돌문은 열렸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찮은 죽음이고 쓸모없는 죽음이고 악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고귀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또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심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했고 장례법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새로운 무덤에 넣고 거기다가 발랐던 거 아니에요. 누가 증인이에요? 니고데모가 증인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반전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산시키는 사건이 됐어요. 마귀의 사건을 마귀의 계획을 그냥 무산시키게 있는데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냥 신성모독죄라고 해갖고 그 자리에 또 돌로 쳐서 죽였으면 아 그걸로 속 시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신성모독죄라고 판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회원의 회장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거기서 처형한 게 아니라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쩌면 마귀가 그랬을지 몰라. 이거 뭔 일이래?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갔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고 손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아싸, 성공이다. 근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한 반전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네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가지고 가? 그냥 저 공동묘지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빌라도에 갔고 빌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알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끝났다면 산헤드린 공회원 회장이 대제사장이 권리를 갖고 있을 텐데 빌라도 법정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 권리를 그래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무덤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야기를 미리 예고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부자의 묘실로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종이 불렀던 이 고난의 노래 이 종의 노래는 단순하게 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메시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서 측은히 여기는 그런 하나의 노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종의 노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